누가복음 18번 메시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갈릴리 사역 여덟 번째 7장 36절부터 50절에서 우리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사람 구주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절부터 21절에서는 세 가지가 다루어집니다. 그것은 사람 구주께서 여자들에게 섬김을 받으심, 사람 구주께서 비유로 가르치심, 사람 구주께서 그분의 참된 친척들을 밝히심입니다. 7장 36절로부터 8장 21절을 하나의 단위로 본다면 우리는 죄들을 용서받은 자들로서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며 생명 안에서 자라고 등불로 빛나야 합니다. 결국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는 사람 구주의 참된 친척이 됩니다. 우리는 앞에 메시지에서 7장 36절로부터 50절까지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8장 1절로부터 21절을 다룰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섬김을 받으심 누가복음 8장 1절은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시며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전파하시며로 번역된 헬라어는 보도자로서 전파함을 의미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유앙겔리조로 전도하다, 좋은 소식을 알리다,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복음을 전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요, 복음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고 말합니다. 8장 1절부터 3절에서 우리는 부르심받은 열두 사람들이 구주를 따르고 있고 치료받은 여자들이 자기 소유로 구주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섬기고 있었음을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8장 2절과 3절에 있는 이름의 여자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과 열두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이 여자들의 남편들은 부유했을런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부가 주님께서 신성한 속성들을 발휘하신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여자들은 그들의 인간적인 미덕들을 발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에 의하면 주 예수님의 주위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룹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로 이루어지며 둘째 그룹은 여자들로 구성됩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단순히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실제적인 방법으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때때로 자매들은 형제들보다 좀 더 실제적입니다. 형제들은 말하는 것이 쉽다고 여기는 반면 자매들은 종종 실제적인 방법으로 봉사하고 섬깁니다. 8장 1절부터 3절이 7장 36절부터 50절에 이어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 순서는 죄사함을 체험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평안 가운데 살기 시작한 후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섬겨야 함을 의미합니다. 비유로 가르치심 8장 4절로부터 18절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비유로 가르치심을 봅니다. 여기서 주님은 두 비유, 즉 4절부터 15절에서 생명 안에서의 성장에 관한 첫째 비유를 주시고 16절로부터 18절에서 등불의 비침에 관한 두 번째 비유를 주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두 비유는 씨 뿌리는 자와 등불에 관계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8장 4절부터 15절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 13장의 기록과는 다소 다릅니다. 이 비유를 기록한 마태의 목적은 그것이 왕국의 생명을 계시함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목적은 평안 가운데 살며 주님을 따르며 그분을 섬기는 자들인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장 5절로부터 8절에서 주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9절로부터 15절에서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의 상반절은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라고 말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주님 자신이시며 씨는 주님이 그 안에 생명으로 함께하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에서 네 종류의 땅이 언급됩니다. 앞으로 볼 이러한 종류의 땅은 사람의 마음의 네 상태를 상징합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에 관하여 주님께 질문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그분의 왕국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 감추어진 비밀이고 사람 구주의 제자들에게는 밝혀진 비밀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본성과 특징은 전적으로 신성하며 그로 인해 초래되는 요소들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빛이므로 특히 이 시대에 참된 교회로서 그 실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천연적인 사람에게는 여전히 다 비밀입니다. 네 종류의 마음. 누가복음 8장 11절로부터 15절에서 우리는 씨가 뿌려지는 네 종류의 마음을 봅니다. 첫째 종류의 마음은 길가의 땅에 비유됩니다. 이에 관해 주님은 12절에서 길가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가의 땅은 길 가장자리 위의 땅입니다. 이 땅은 대단히 많은 통행으로 딱딱해졌습니다. 그 결과 곡식은 그런 땅에서 자라지 못합니다. 길가와 같고 길 옆의 땅과 같은 마음은 그 안에 세상적인 일의 왕래가 너무 많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가는 데 사로잡힐 때 우리 마음 속에는 매우 많은 왕래가 있게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자라시기에 합당한 땅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왕래로 굳어진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종류의 마음은 바위가 많은 땅에 비유됩니다. 이런 종류의 땅은 표면에는 흙이 있지만 아래는 바위로 가득합니다. 이런 종류의 마음에서는 그리스도가 자라실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은 받겠지만 생명 안에서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바위 때문에 바위가 많은 땅으로 상징된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은 이런 종류의 마음을 흙이 얇은 돌밭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얕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마음은 깊은 속에 씨가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바위들, 즉 숨은 죄들, 개인적인 욕심, 자기 추구와 자기 연민이 있기 때문에 얕습니다. 누가복음 8장 7절은 다른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합니다. 이에 관하여 14절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시떨기가 이생의 염려, 재리와 일락임을 분명히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말씀의 기운을 막아 그것이 마음에서 자라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넷째 종류의 마음은 좋은 땅으로 상징된 것입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5절에서 주님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아름답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굳게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잔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좋은 땅은 세상적인 왕래로 굳어있지 않고 숨겨진 죄들이 없고 이생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과 이생의 일락이 없는 좋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마음은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고 백배까지 결실하도록 말씀을 받아들이는 땅입니다. 세상적인 왕래와 바위들과 가시떨기가 없는 마음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이런 종류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데 좋습니다. 용서받아 평안 가운데 생활하기 시작한 후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 4절부터 15절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에서 세상적인 왕래를 멀리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일에 우리 마음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신 우리는 단순한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한 노예들입니다. 그들이 생활비를 더 많이 늘릴수록 그들은 더 많이 수고해야 합니다. 그들의 생활 수준을 더 많이 높일수록 그들은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일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단순화시킬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인 왕래로부터 지켜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안의 모든 바위들, 숨은 장애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숨은 것들은 숨은 죄들이나 숨은 욕심들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숨은 욕심의 예로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 흔한 좋은 차를 소유하려는 욕심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새 차에 대한 욕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자라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바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왕래와 숨은 바위들을 처리할 뿐 아니라 우리는 이생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일락이라는 가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위해서나 집을 사기 위해 돈을 저축하려고 걱정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양육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는 이생의 관심에 관계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염려들로 가득 찬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자라시려면 우리의 마음은 이생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과 일락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7장 36절부터 8장 15절의 순서는 우리가 용서받은 후 평안한 생활을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섬길 때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생명 안에서의 성장을 위해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자라시도록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마음은 세상적인 왕래가 멀리 있고 모든 바위들이 말끔히 제거되고 이생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이나 일락이라는 가시들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 시대의 유행에서 구출됨. 오늘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많은 위험들, 즉 부도덕의 위험과 근심의 위험과 쾌락의 위험에 직면합니다. 쾌락을 얻으려는 욕심이 많을수록 더 많은 근심이 있고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꺼이 단순한 생활을 하고자 하면 많은 쾌락이 없겠지만 많은 염려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 유행은 세상적인 왕래와 쾌락과 근심을 포함합니다. 이 유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기가 힘듭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간 결과 많은 사람들이 지쳐버립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왕래로 더 많은 쾌락을 위해 돈을 벌기에 바쁩니다. 그 결과는 더 많은 근심과 더 많은 질병과 더 많은 사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유행에서 구출되어 다른 길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왕래나 쾌락과 근심이 있는 세상의 길을 취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해방되고 그리스도를 위해 쓸모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로 사로잡힐 것입니다. 나이든 사람으로서 나는 좋은 건강의 비결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임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취함으로 이 세상의 유행에서 해방되고 내 마음은 주님을 위하여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자라시게 합니다. 등불의 비유. 8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는 등불의 비유를 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겨진 것으로서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으로서 결단코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의하면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등불의 비유에 의하면 우리는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덮개 없이 등불로서 밝게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빛비춤을 받도록 열린 장소에서 비추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라야 하고 또 비추어야 합니다. 빛을 내는 등불은 사람 구주의 사역이 그분의 백성들 안으로 생명을 뿌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빛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신성한 사역은 발광체인 믿는 이들과 등대인 교회들을 산출해내어 그분의 간증으로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고 생명과 빛의 뛰어난 특징들을 지닌 새 예루살렘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가에 관계됩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과 마가복음 4장 25절과 같습니다. 그분의 참된 친척을 밝히심. 누가복음 8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그분의 모친과 동생들이 그분을 보고자 하여 밖에 서 있다는 말을 주 예수께 고하였을 때 그분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우리가 사람 구주의 참된 친척이 될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분과 친척인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 사람 구주께서는 믿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의 많은 형제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그분의 비밀한 몸을 건축하는 그분의 많은 지체들로 삼아 그분의 영적인 친척으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관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관심할 때 우리는 사람 구주의 참된 친척이 될 것이며 그분은 우리를 그러한 신분으로 인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할 때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8장 21절에서 그분의 참된 친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셨으며 이제 우리 역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그분은 일치하고 우리 사이에는 동일시가 있습니다. 7장 36절부터 50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구주 안에서의 믿음을 통해 용서받은 죄인들이었음을 봅니다.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았으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을 통한 죄사함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평안의 생활을 빚어냅니다. 평안의 생활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그분을 섬깁니다. 그분을 섬기는 자들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도록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사람 구주에 참된 친척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서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 됩니다. 주님의 친척들은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그분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 그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그분과 동일함을 뜻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사셨고 이제 오늘 우리도 동일한 종류의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